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뭐 중국의 京东.com 같은 앱을 켜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계신 상황을요.
네네,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죠. 뭐 세제도 담고 휴지도 담고 내일 아침에 먹을 사과 같은 거 고르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익숙한 생필품들 사이에 진짜 뭔가 엄청나게 이질적인 물건이 하나 딱 껴있는 겁니다.
이질적인 물건이요?
네. 가격표를 보니까 무려 21만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인 거죠.
와, 4천만 원이요? 장바구니에 담기에는 너무 무거운 금액 아닌가요? 자동차나 명품 시계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키 180cm에 스스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아, 京东.com에서 판매됐던 그 우비테크의 가정용 로봇 U1 이야기군요. 사실 그런 고가의 첨단 기기는 보통 기업 간 거래나 뭐 특별한 로봇 전시회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흔한 마케팅용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보고 진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약이 엄청나게 몰렸었죠?
네네. 2026년 6월 초에 이 로봇이 앱에 올라오고 열흘 남짓 만에 무려 4천 대에 가까운 예약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4천 대요?
더 놀라운 건 그냥 장바구니 담기 버튼만 누르고 만 게 아니라 환불도 안 되는 보증금 3천 위안, 우리 돈으로 한 57만 원 정도를 사람들이 실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진짜 살 마음이 있는 진성 수요였던 거죠. 며칠 만에 묶인 보증금만 1천만 위안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지점은요. 그 예약된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돈을 낸 사람들이 정체예요.
정체라면 일반 소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무슨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 가정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사람 모양의 로봇을 사겠다고 줄을 섰다는 거니까요. 이건 로봇이 그동안 갇혀있던 실험실을 벗어나서 바로 당신의 거실로 향하는, 그러니까 진짜 소비재로서의 수요가 폭발한 역사적인 첫 번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소비재로서의 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대화의 제3의 멤버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미션은 바로 2026년 6월 현재 공장 담장을 훌쩍 넘어 우리의 거실과 요양원으로 맹렬하게 진격하고 있는 중국의 인간형 로봇 산업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로봇이 냉장고나 TV처럼 팔려나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수요의 냄새를 중국 정부가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
놓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2026년 6월 18일에 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아주 흥미로운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아, 8개 부처가 합동으로요?
네.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 가속에 관한 실시 의견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5개 분야의 17개 조치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문건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로봇의 신분 세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분 세탁이요? 아니, 국가 공식 문건인데 신분 세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정책에서 로봇의 신분은 무조건 산업용 장비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용접 라인이라던가 반도체 클린룸, 아니면 거대한 물류 창고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였잖아요.
그렇죠. 보통 로봇 하면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는 처음으로 로봇을 일반 소비자가 일상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재로 공식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정책의 목적어가 완전히 아예 달라진 거예요.
오, 목적어의 전환. 그게 문건 2항에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국가가 콕 집어서 타겟팅한 인구 집단이 바로 한 노인과 한 아이, 즉 고령자와 아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동반 로봇이나 AI 생활 도우미를 집안에 들이겠다는 거죠.
네, 거실에 로봇을 넣고 이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집안일을 돕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요. 그동안 거대한 밭을 갈던 수십 톤짜리 트랙터를 굳이 끌고 와서 우리 집 주방 한가운데 딱 세워둔 격 아닌가요? 굳이 왜 가장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아이를 최우선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이면에 기술 발전 이상의 아주 무겁고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암초가 뭔지 아시나요?
경제 성장률 둔화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구체적으로는 내수 소비 침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거시경제를 돌리는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두 가지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돌파구로 바로 거실에 앉혀둔 로봇을 선택한 겁니다.
아, 내수를 살리면서 돌봄 문제까지 해결하겠다. 꼭 먹고 알먹고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거창해도요, 4천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여전히 평범한 가정이나 뭐 동네 작은 약국에서 감당하기엔 턱없이 비쌉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렴해졌다고 해도 부담스럽죠.
네, 예전에 4억 원 하던 게 4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전제품 치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일반에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 플라이휠입니다. 이 정책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아주 치밀하게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의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려고 설계되어 있어요.
아, 데스밸리, 그 시제품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막상 양산할 돈도 없고 사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 회사가 망해버리는 스타트업들의 그 마의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국가의 자본으로 강제로 쩍 밀어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래된 낡은 냉장고나 TV를 새 걸로 바꿀 때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이구환신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금 같은 거.
맞아요. 그걸 일반 가전이 아니라 AI 소비, 즉 로봇 구매와 연동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요양기관들이 로봇을 도입하거나 무인 매장을 여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뿌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정부 주도로 강제로 초기 수요를 1만 대, 2만 대 이렇게 만들어주면 공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공장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확 돌릴 명분도 생기고 확실한 물량도 확보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장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부품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뚝 떨어집니다. 로봇의 원가가 낮아지면 정부가 대당 지급해야 할 보조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진입 장벽도 낮아지는 거군요. 수요가 공급을 낮고 다시 공급이 가격을 낮춰서 새로운 수요를 폭발시키는 그 거대한 플라이휠이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로봇이 굴러다니기 좋게 문턱이 없고 평평한 구조, 스마트 가구를 갖춘 집을 아예 국가의 좋은 집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검토 중이에요.
와, 그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문건 사항에 있던 내용인데 단순히 기계를 까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가 살아갈 인간의 거주 공간, 환경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멍석을 깔고 길을 닦아주면 당연히 그 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기려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아, 여기서 진짜 엄청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150개가 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보조금을 따내려고 관절 모터 단가를 막 깎으면서 피 터지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존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그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판 전체를 흔드는 거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2020년 6월 16일에 알리바바의 통이팀이 QN 로봇 시리즈를 딱 공개했습니다.
네, 그건 사실상 하드웨어 싸움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로봇의 뇌를 장악하겠다는 무서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맞아요. 이 모델의 구조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로봇이 길을 찾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손으로 물건을 짚고 조작하는 매니플레이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월드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월드 모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로봇 한 대 물리 법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물리 세계의 인과관계를 로봇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손에 유리컵을 들고 있다가 단단한 타일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산산조각 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이 일일이 코딩으로 입력해주지 않아도 로봇 스스로가 예측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을 줄 때랑 날개난을 줄 때 손가락의 악력을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진짜 속셈은 이거네요. 스마트폰 시대 초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완전 무료로 풀어서 다른 하드웨어 기업들을 결국 자기 생태계에서 가둬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플레이북을 로봇 산업에서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마트폰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종속이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째서요?
안드로이드가 수집했던 데이터는 기껏해야 사용자가 화면 어디를 터치했는지, 어떤 앱을 켰는지 정도의 평면적인 디지털 데이터였잖아요.
네, 스크린 안에서의 활동이었죠.
그런데 알리바바의 뇌를 탑재한 수백만 대의 로봇이 일반 가정의 거실, 주방, 침실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로봇들이 카메라와 센서로 수집하는 건 집안의 3차원 구조,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짚고 움직이는지, 심지어 가족들의 일상적이고 은밀한 행동 패턴 같은 어마어마한 현실 세계의 물리 데이터입니다. 이 모든 알짜배기 정보가 고스란히 알리바바의 거대한 서버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서운 구조네요. 하드웨어 기업들이 단가 경쟁을 하면서 로봇을 많이 팔면 팔수록 알리바바의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먹고 더 똑똑해지고,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니까 하드웨어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알리바바 모델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한국의 청취자, 바로 당신, 그리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이 사실에 바짝 긴장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을 향해 당장 두 가지의 거대한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플랫폼 종속의 위협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로봇용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바닥부터 새로 구축할 수 있는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은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데이터도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 같은 곳이 만들어 놓은 표준 모델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결국 데이터는 다 넘겨주고 껍데기 하드웨어만 조립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스마트폰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아, 뇌는 다 중국에 가 있고 우리는 그냥 플라스틱이랑 금속 프레임만 맞추고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부메랑은 뭐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인데 바로 규제 공백입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정책으로 규제의 빗장을 확 풀어서 로봇을 사람들의 실생활에 마구 밀어넣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네요.
맞아요. 실전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로 안전기준이나 표준을 실시간으로 다듬어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일 가격이 뚝 떨어진 중국산 가정용 로봇이 동남아를 거쳐서 우리 집 거실로 수입되어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는 아직 그런 로봇이 집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법적이나 제도적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전혀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당장 로봇의 카메라가 집안을 24시간 내내 촬영할 텐데 그 영상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넘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건지 기준이 없고요.
아, 거실에 CCTV가 돌아다니는 셈이네요.
네, 게다가 해킹으로 인한 보안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기준은 뭔지, 오작동으로 로봇이 뛰어노는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바닥에 있는 반려동물을 밟았을 때 이 법적 책임을 하드웨어 제조사에 물을 건지, AI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물을 건지, 아니면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지, 심지어 로봇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 안전 인증 기준조차 지금 한국은 공백 상태입니다.
와, 단가를 무기로 저렴해진 로봇이 우리 집 주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인데, 싸고 똑똑하다고 덜컥 쌌다가는 우리 가족의 가장 은밀한 일상 데이터가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싹 다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네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왜 그렇게 로봇 규제나 입법 과제가 시급하다고 난린지 이제 아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알리바바가 이런 식으로 범용 로봇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요, 아예 접근 방식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다르게 가져가는 곳이요?
네,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실전 데이터를 통째로 움켜쥐면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또 다른 거인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푸리에, 영어로는 퓨리어라고도 하는 그 기업의 창업자 구지에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2015년에 미국 네이셔널 인스트루먼츠라는 되게 잘 나가던 회사에 임원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멋있는 두 발로 고는 휴머노이드를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네, 처음부터 인간형 로봇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돈이 도는 곳인 의료와 재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착용하는 외골격 보조기나 마비된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재활 로봇 같은 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40여 개국, 2천 곳이 넘는 병원에 그 재활지기를 쫙 깔고 척수나 뇌손상 환자들의 엄청난 임상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병원에서 쓰던 재활기계가 범용 인간형 로봇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산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연결고리가 바로 구지의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두 바퀴 구동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에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외골격 로봇을 입고 걸음마를 다시 배울 때 그 기계, 즉 로봇은 도대체 환자의 몸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환자가 비틀거리듯이 몸의 중심을 잡는 법, 아니면 체중을 어느 쪽 다리에 얼마나 실어야 넘어지지 않는지 같은 아주 미세한 물리적인 데이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환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할 때 로봇이 어떻게 개입해서 균형을 되찾아주는지 그 미세한 관절 모터의 힘 조절, 지면의 기울기나 마찰력에 따른 발목 각도의 변화, 이 엄청난 양의 실전 균형 데이터가 병원이라는 아주 통제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게다가 이 데이터 수집은 돈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비싼 치료비라는 막대한 현금, 즉 캐시카우를 창출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프리에는 이 재활 로봇이라는 튼튼한 한쪽 바퀴에서 얻은 질 좋은 임상 데이터를 쫙 빨아들여서 연료로 삼고 다른 쪽 바퀴인 범용 인간형 로봇의 AI 알고리즘을 훈련시킨 겁니다.
와,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걷게 하면서 모은 데이터가 결국 나중에 거실에서 세탁물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휴머노이드의 보행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완벽한 재료가 된 거네요. 어쩐지 인간형 로봇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빠르다 했습니다. 2023년에 중국 최초로 양산형 이족 보행 로봇인 GR-1을 떡하니 내놓더니 불과 1년 만인 2024년엔 GR-2를 발표했어요.
엄청난 속도죠.
여기서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게 GR2의 12자유도 0제 손을 자랐다는 대목이거든요. 자유도가 12개, 영어로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하던데 이 12개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처럼 단순히 물건을 꽉 쥐었다가 놓는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그 투박한 집게 모양이요.
우리가 주방용 두꺼운 오븐 장갑을 끼고 셔츠에 작은 단추를 채우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아, 둔해서 절대 못하죠.
자유도가 12개라는 건 비로소 로봇이 그 두껍고 둔한 오븐 장갑을 벗어던졌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개별적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날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살포시 쥐어 올리거나 얇은 천 가장자리를 집어서 반듯하게 빨래를 갤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조작이 슬슬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와, 12자유도라는 게 그런 엄청난 디테일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에 드디어 케어봇이라는 명확한 정차성을 딱 내세운 GR-3가 등장합니다. 이거 사진 보셨죠? 외형부터가 기존의 그 차가운 금속 느낌의 사이보그가 아니더라고요.
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모란디 톤의 따뜻하고 차분한 색상을 쓰고 로봇의 겉면 피부도 되게 부드러운 소재로 바꿨어요. 병원에서 출발해서 환자를 돕다가 이제는 내 삶을 돌보는 케어봇으로 진화했다. 야, 이 완벽한 서사에 자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2025년 1월 한 달에만 곡신 투자 같은 중국의 대형 자본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우디 아람코의 벤처 부문인 프레스페리티 7 같은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약 1,500억 원, 8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싹 쓸어 담았습니다. 이 당시 기업 가치가 이미 1조 5천억 원을 가볍게 돌파했죠.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이요? 심지어 이 회사 이제는 로봇 한두 대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 단위로 패키지 장사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이죠. 2026년 6월 16일에 말레이시아 국가재활센터에 약 19억 원, 1천만 위안급의 솔루션을 통째로 수출했습니다. 스마트 재활랑 갈릴레오 생체역학 시스템, 거기다가 인간형 로봇 GR 시리즈까지. 아주 한 대 예쁘게 묶어서요.
그 말레이시아 센터 계약이 정말 영리한 게요. 거기가 주로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들을 700명, 1000명씩 치료하는 국가시설이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프리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연령, 다양한 체형의 실제 사람들과 매일 상호작용하면서 귀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대한 전초기지를 그것도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듬뿍 받아가면서 세운 셈이거든요.
야, 돈 받고 내 로봇 훈련소 차리는 거네요. 자, 전문가님, 여기까지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제 머릿속이 온통 인간형 로봇으로 꽉 차서 숨이 좀 막힐 지경입니다. 중국의 진격 속도가 너무 완벽하고 압도적이라서요.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무섭긴 하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를 좀 꽉 밟고 냉정하게 현실 감각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사나 영상들이 보여주는 기술의 환상에 너무 흠뻑 취해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로 척수 손상 환자를 인간형 로봇이 벌써 병원에서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고 알아서 척척 치료하고 있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 말했던 그 징둥.com에서 불티나게 팔렸다던 4천만 원짜리 유언 로봇 말이에요. 그거 내일 당장 우리 집에 배송 오면 알아서 제 구겨진 셔츠 다림질하고 싱크대 가서 설거지 싹 해주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 화려한 환상과 진짜 현실을 냉정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기술 시연, 즉 POC라고 하죠. 그 시연과 일상에서의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아직도 아득히 먼 거리가 존재하거든요.
아, 갭이 크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말레이시아 국가재활센터 사례부터 팩트체크를 해보죠. 그곳에서 개원전 8개월 동안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실제로 땀 흘려 치료한 기계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두 발로 걷는 멋진 휴머노이드가 아닙니다. 여전히 기존 방식의 휠체어나 몸에 입는 형태의 외골격 재활 기구들이 그 역할을 다했어요.
아, 인간형 로봇이 흰 의사가운 입고 환자 부축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화제가 됐던 인간형 로봇 GR3는요. 개원식 행사에서 시각과 음성 인식을 통해서 환자의 인지 훈련을 돕는 모습을 잠깐 시연했을 뿐입니다. 정식으로 환자 치료에 운용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네요.
게다가 창업자인 구지의 본인조차도 최근 인터뷰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재활 로봇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서 범용 인간형 로봇이 당장 성공하는 건 아니다. 진정한 성업화의 폭발점은 아직 멀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사우디에 구축한다는 대규모 실버타운 프로젝트 역시 아직은 청사진,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고요.
듣고 나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징동닷컴의 최고 스타, 그 유언 로봇의 진짜 스펙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직은 그냥 비싸고 큰 장난감 수준인가요?
유언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보면 현재 기술의 주소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로봇,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습니다. 문턱이 없는 쫙 평평한 방바닥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12자유도 손가락 같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홍보하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것처럼 변수가 많은 복잡하고 불규칙한 집안일을 혼자서 완벽히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못하면 뭐하러 사죠? 내가 원하는 동작을 새로 프로그래밍해서 가르칠 순 없나요?
그것도 막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맘대로 새로운 동작을 코딩해서 입력할 권한 자체가 닫혀 있는 아주 제한적인 제품이에요.
아니, 그러면 계단도 못 오르고 설거지도 못 하는데 도대체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왜 사는 겁니까? 뭘 시키라는 거죠?
유언의 가장 핵심적인 셀링 포인트는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 노동이에요. 이 로봇 안에는 사용자의 목소리, 억양, 미세한 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감정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모든 대화 내용과 감정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외부로 안 보내고 기기 안에 저장한다고요?
네. 로봇 기기 내부에 철저하게 암호화해서 오프라인으로만 저장합니다. 즉, 4천만 원짜리 유언의 진짜 정체는 거실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아주 비싸고 거대한 스마트 스피커에 가깝습니다. 육체노동보다는 철저하게 대화와 동반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 성인 전용 제품인 거죠.
아, 집안일 해주는 파출부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완벽한 대화 상대, 말동무를 4천만 원 주고 샀다는 거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로봇을 사람들의 거실로 밀어넣고 초기 데이터를 쓸어 담으려 한다는 것. 알리바바가 그 거대한 뇌를 장악하려 하고
프리에 같은 기업이 병원의 재활 데이터로 로봇의 신체를 급속도로 진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한국 시장 생태계에 곧닥칠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협이 실재한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오늘 팩트체크로 확인했죠. 화려한 시연 영상 뒤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물리적 공간의 제약, 집안일이라는 비정형 작업의 높은 난이도라는 거대한 장벽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위협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우리에게 규제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제도를 촘촘히 정비할 시간이 완전히 영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기계가 어떻게 차가운 공장을 떠나서 인간의 가장 사적인 공간, 거실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먹먹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앞서 말한 우비테크의 우원 로봇처럼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은 채 내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 안한 비밀스러운 농담들을 기기 스스로가 오프라인으로 전부 기억하면서 나의 가장 완벽한 감정적 동반자가 된 로봇이 집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훗날 제조사가 망하거나 그 로봇의 핵심 부품이 단종되어서 영원히 전원을 꺼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저 4천만 원짜리 비싼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을 애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계의 메모리 속에 갇혀 영원히 증발해버린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억 그 자체를 슬퍼하게 될까요? 기술이 우리 거실로 깊숙이 들어올 때 과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갈지 그 답 없는 고민을 당신의 몫으로 남기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